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3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조속한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상임이사국 중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찬성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기권했습니다.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거부권 행사 없이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제출했던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우크라이나전을 분쟁으로 표현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유화적 입장이 반영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우크라전 관련 결의안을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수주 내로 끝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가진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전을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며 전쟁 종식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회담 뒤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는 더 이상 전쟁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나는 그에게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고 그는 이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군비 지출을 현재의 절반 규모로 감축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중국도 원한다면 나중에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및 3자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에 대응해 폴란드 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습니다. 폴란드군 작전사령부는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조치는 위험지역과 인접해 있는 곳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폴란드군과 폴란드 내 나토군 전투기들이 출격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군이 간헐적으로 공습을 해온 르비우 등 우크라이나 서부지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이날 새벽 3시 50분경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콜라 칼라시니크 키우 주지사는 성명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40대 여성 1명이 다치고 지역 내 여러 주택들이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대 고율 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에 대한 조치가 때맞춰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유입과 중국으로부터 두 나라를 거쳐 들어오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막기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당초 2월 1일로 예고됐던 관세 부과 시한을 약 한 달간 유예 조치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30개국이 참가하는 코브라 골드 2025 연합훈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이날 태국 나콘 라차시마 무항주 소재 수라나리 부대에서 출정식을 갖고 미군 3,200명 등 병력 8,000여 명이 참여하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훈련에는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훈련, 비전투원 후송작전은 물론 상륙훈련과 종합실사격 연습도 계획돼 있습니다. 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훈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합훈련으로 미국과 태국의 강력한 동맹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연합 및 공동작전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맞아 유럽연합이 발표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패키지에 북한군 고위 인사 2명이 포함됐습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도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독자 제재를 잇따라 단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북러 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 문제와 양국 간 전후 협력 문제들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화 벌이를 위해 중국 원양 어선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수년간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은 자국민의 강제 노동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협의체인 UN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과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4일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비판하며 이를 러시아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The EU reiterates its resolute condemnation of Russia's war of aggression. We strongly condemn support by third countries and actors and entities therein.
스테판 클레멘트 EU 비확산 군축 특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EU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단호한 규탄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지속을 돕는 제3국과 관련 행위자, 단체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기에는 북한, 이란과의 군사협력 심화와 무기 이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멘트 특사는 또한 핵 보유국과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군비 통제 및 군축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며 모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날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이 국제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인선 한국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의 치명적인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1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we witnessed, the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also further destabilizing.
이어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공 미사일을 제공했으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종결된 사안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불법 활동이 단순한 영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차관은 또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In addition to its illicit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DPRK is now openly threatening preemptive use.
올해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은 이미 핵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행위는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핵확산 금지 조약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평화와 안보를 위해 이룩한 공동의 노력과 성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는 입장에 동참했습니다. 레이 콜린스 영국 외무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용납할 수 없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its unacceptable advance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완전한 준수로 복귀하고 유엔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밀 푸티 프랑스 군축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핵확산 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며 핵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집단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inally, we cannot ignore the proliferation crises. These continue to intensify and threaten our collective security. France
그러면서 프랑스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겠다는 결의를 갖고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을 지원받음으로써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피터 맥두걸 캐나다 군축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딴 미사일 시험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The DPRK remains in flagran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ir successive missile tests.
그러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끝낼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 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매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는 각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해 군축 및 비확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올해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이날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안보리를 비롯한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조제 북한 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북러 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 문제와 양국 간 전후 협력 문제들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 노동당 고위급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인 리희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24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4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리희용 당 비서와 김성남 국제부장을 각각 단장, 부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모스크바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 지도부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 대표단은 통합 러시아 동료들과 만날 예정이며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따른 정당들의 노선에 의한 협조 방안을 토의하는 사업들이 계획돼 있다고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북러 양국은 지난해부터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파견된 당 비서와 당 부장급은 그동안 러시아를 찾은 북한 인사 중에서도 상당히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리 이용은 당내 핵심 부서로 간부들의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을 지낸 인물이고 김성남은 최선희 외무상과 함께 북한 외교를 책임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보가 가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당 대표단은 작년 2월에도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당시 단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반면 이번엔 정치국 위원이 단장을 맡아 대표단의 격을 높였습니다.
네,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이번 방러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까?
북러 신조약에 따른 협력 문제를 논의한다는 포괄적인 수준의 설명만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점상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종전협상 개시에 합의한 직후의 고위급 교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파병을 한 북한으로선 종전협상이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대표단을 통해 협상 추이와 러시아 측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주도로 러우전쟁 종전협상이 속도를 내는 양상이어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는 물론 참전 보상 차원에서의 러시아 측의 대북지원 문제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사항들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 그거는 이제 전쟁 포로 문제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전쟁 참전과 관련돼서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 대한 논의들도 사실은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장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처럼 당대당 외교를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북한 측 대표 단장과 부단장의 무게감으로 볼 때 이들이 러시아 측에 어떤 인물들을 만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반대편에 함께 서는 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간 이런 분위기 북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도 그런 정세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북한의 고위급 방러가 이어지는 건 이런 정세 변화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당대표단 방러에 앞서 북한 외교단 사업국 대표단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약 일주일간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게 된 북러가 종전 이후 자연스레 멀어질 것이라는 국제사회 예상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만남을 늘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북러 간 이런 당대당 또는 정부 대 정부 간 잇단 교류는 양국 협력 강화를 상징하는 선전 효과를 노린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당대당 교류 협력, 그다음에 이제 정부 교류 협력, 다양한 층위에서의 교류 협력들의 성과들을 연결지어서 최종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상반기 내가 될 수도 있고 연내가 될 수도 있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그런 어떤 빌드업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정치대학을 방문해서 군의 사상무장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5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4일 창립 80주년을 맞은 김일성 정치대학을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키기에 앞서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 건설에서 중핵이라며 군인과 무기, 사상을 무장력의 3대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대 건설 방향에 대해 변함없이 우선적으로 철저히 정치 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를 앞세우고 그 다음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군사기술 장비 고도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사상무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945년 11월 설립돼 평양시 형제산 구역에 위치한 김일성 정치대학은 일반 야전 지휘관을 양성하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과 달리 군 장병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당 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정치장교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이런 군의 사상무장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의 김일성 정치대학 방문 연설과 수업 참관 모습에서 군의 전시 사상무장을 부각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에 실린 김 위원장의 수업 참관 사진을 보면 강의실 흙판과 모니터에 기계와 보병여단 공격 전투 때 당 정치 사업이라는 주제가 쓰여 있고 다른 모니터와 학생 개인의 모니터엔 한국의 사천시 일대로 보이는 지도가 띄워져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엔 공군기지와 KF-21 개발업체 등이 있으며 사천 공군기지는 현재 훈련 비행단의 주둔지지만 전시 주요 비행자산이 후방에서 이동할 때도 사용합니다. 홍 박사는 또 김 위원장은 러시아 파병과 북한 군인 생포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군의 사상적 이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뭐 포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포로가 됐을 때 다양한 파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 사람들의 소문이 들어오고 이들이 자기 가족과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만약에 국내적으로 유통될 경우에 올 수 있는 파장, 뭐 여러 가지를 사실상 고려했을 때 사상적으로 이걸 단속하는 것 이외에는 북한으로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한국통일부도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한 분석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도 언급한 정치사상 강군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러우전쟁 파병과 전국 각지 건설 현장에서의 군대 동원이 그 배경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규모 해외 파병과 건설 현장 동원을 젊은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 군내 사상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당중심 국가 운영을 천명했던 김 위원장의 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양상이라며 내부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징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사상 강군화를 계속 강조하는 얘기는 그만큼 김정은이 군에서 의존하고 있고 당이 우위를 가지는 상황이지만 군에 자꾸 의존한다는 얘기는 이게 김정일식 성군정치의 하나의 아류라고 볼 수가 있죠. 김정일 때도 고난행군 때문에 성군정치가 시작이 됐거든요.
북한은 작년 11월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와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도 정치사상 강군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발표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패키지에 북한군 고위 인사 2명이 포함됐습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도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독자 제재를 잇따라 단행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맞아 제16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EU가 이날 공개한 제재 명단에 따르면 총 48명의 개인과 35개의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의 리창호 정찰총국장과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등 북한군 고위인사 2명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리창호 총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된 북한군을 지휘하며 비정규 게릴라전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유는 또한 리 총국장이 라자루스와 김숙희 등 북한 해킹 조직을 이끌었다며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훼손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시행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금철 처장은 북한군의 작전 지휘를 총괄하며 드론 운용, 포병 전술, 전자전 기술 등 러시아의 현대전 전술을 북한군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유는 북한군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에 개입한 정황을 지적하며 신금철 처장이 우크라이나 독립을 훼손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시행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자산 동결 조치와 함께 EU 회원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앞서 EU는 지난해 채택한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서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노광철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VOA는 미 국무부의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맞은 이날 각국이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독자 제재를 잇따라 단행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신규 제재 107건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인도 포함됐습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 등 5명입니다. 영국 외무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다른 장성 및 고위 관리들이 북한군 1만 천여 명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데 공모했다며 이번 제재 단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북한군을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있고 북한군 사상자는 4천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도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북한 장성들을 포함한 개인 70명 및 기관 79곳을 독자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제재 대상은 노광철 북한 국방상,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등 3명입니다. 호주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배치를 포함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심화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는 유럽과 인도태평양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대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위험한 확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사흘 앞두고 북한인 등이 추가된 대러 독자 제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외에 강순남 국방상과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리를 담당하는 미사일 총국이 포함됐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이날 내 관련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시작된 지 3주년을 앞두고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 및 에너지 부분,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52건의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맞아 유럽의 국제 안보 기구들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무기와 병력 지원 등 대러시아 군사협력이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와 다른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무기와 병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도 이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와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의 대가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의 군사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의 물자 및 기술 제공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27개의 EU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 중단과 즉각적인 군대 철수를 촉구해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단호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한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유럽의 다자안보협력체인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OSCE의 전현직 및 차기 의장국인 몰타, 핀란드, 스위스로 구성된 OSCE 트로이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전쟁을 확대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북한, 이란,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군대와 군사장비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대서양 국가들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방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과 이에 대한 벨라루스, 중국, 북한, 이란 정권의 지원을 단호히 규탄하며 이에 대해 단합된 입장과 결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의 결과가 침략자를 보상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 중동에서 더욱 파괴적인 미래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공개 회의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의 협력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북한 인권단체와 우크라이나 시민단체들이 24일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에 맞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살상무기와 병력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방조한 것을 규탄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공범이 되는 걸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위반 및 반인도 범죄에 대한 즉각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이날부터 시작되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제안할 러시아 침략에 기인한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공개 서한 작성에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위원회, 한보이스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반부패 행동센터 등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세 곳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단순한 핵 억제를 넘어 전쟁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증강뿐 아니라 미국 동맹국의 군사기지와 해상전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핵 전력 확대는 북한의 핵 도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의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한국 자체 핵무장, 나토식 핵 공유 등 모든 옵션을 포함해 핵 태세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22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 정리해드립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중국이 전술핵 및 중거리 핵전력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중국의 핵 강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동북아의 핵균형, 특히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Well, I think it's fundamentally changing the military balance in the region, but I would offer it's also changing strategic stability.
근본적으로 영내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영내 전략적 안정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991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전술핵을 완전히 철수했고, 지난 20년간 북한은 작지만 점점 더 크고 다양하며 강력한 핵무기를 구축해 왔습니다. 중국은 북미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더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급 범위에서 운용 가능하며 출력 조절이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핵무기들은 일본에서 호주까지 이어지는 미군 및 동맹국 기지뿐 아니라 수평선 넘어 미 해군 함정을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중국은 실질적인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인들의 영내 안보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영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중국의 행위와 의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내 안보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와 미한일 안보 협력에 대해 한국에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중국의 핵 전력 강화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겪는 전략적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킬까요?
I would reframe it as I don't think that Seoul faces a strategic dilemma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I think
저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 위험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영내 안정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높입니다. 이는 북한이 대남 공격 수위를 높이도록 부추길 가능성을 포함하죠. 한반도를 분쟁에 끌어들일 타이완 전쟁 가능성도 포함되고요. 따라서 중국이 분쟁을 감수하게 할 모든 요인, 즉 핵전력 증강과 같은 움직임은 결국 한국의 국익을 엄청나게 해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위험 계산 방식이 미국과는 좀 다릅니다.
칼로스 카우스 전 분석가님, 방금 중국의 핵 확장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핵 전력 증강이 북한의 핵 전략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이 더 공격적인 핵 태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국을 따라서 말이죠.
Well, I think in some ways it's almost like China is mirroring North Korea in terms of building up its tactical nuclear capability.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따라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전술핵 역량 구축 면에서 말이죠. 미국과 동맹이 직면한 핵 무장한 세 적국들 사이에는 시너지 효과가 작용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하고 제재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원과 역량을 제공해 북한의 위협을 키우고 있죠.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제재해서 보호하고 본질적으로 북한의 안전판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북한이 자초한 행위로 인해 정권 종말에 처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중국이 개입해 북한이 스스로 자초했던 재앙으로부터 북한 정권을 구해줄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중국이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중국이 더 강력해지고 역량이 커질수록 북한은 자신의 전략적 상황이 더 유리해졌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수많은 분석과 도상 훈련을 해왔는데요. 확실히 중국이 더 강력해질수록 북한은 분쟁 가능성을 더 수용하도록 만든다는 결과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중국의 핵 전력 증강이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의 전략적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의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력 강화나 재평가로 이어질까요?
Well, I don't think that we would reassess our extended deterrence over Japan and South Korea. I think that's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재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핵전력 확대를 고려할 때 우리의 역내 핵전력 태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력을 핵전투 무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적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과 적의 전투 편성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병력 배치, 군사기지, 보급 거점, 해상 함정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전력을 갖추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미국이 현재 고심하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이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사정거리에 둔 수많은 미사일을 만들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중국이 왜 미국과 동맹의 전투 편성을 직접 파괴할 수 있도록 핵무기 운용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배치하지 않았던 전술 핵을 동아시아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칼로스카스 전 분석가님, 미국이 전구에 전술핵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피터스 연구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I think the key is the capability. So whether it's a reintroduction of
핵심은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핵 중력 폭탄을 역내에 재도입하든 잠수함 발사식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든 구체적인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 전제는 절제적으로 타당합니다. 우리가 전구 또는 전술 수준에서 더 나은 대응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는 저위력이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최선의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열린 질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옵션을 탐색하는 것은 억제돼 왔죠. 첫째,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인식하려 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고요. 둘째, 적과 일정 수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량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격차야말로 위험한 요소죠. 저는 우리가 이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역량을 재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런 논의가 동맹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역량들은 결국 세금으로 개발해야 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은 무엇이 최선의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준비를 너무 두려워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루스커스 전 분석가님, 우리가 여러 선택지를 탐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이 원하는 나토 방식의 핵 공유는 어떤가요?
I think that's an option that we should consider. I think we should even have as the spectrum of options.
그건 역시 고려해야 할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이 자국의 주권 통제 하에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도 포함해서요.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역량과 선택지들 그리고 각 선택지가 가진 위험과 이점들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괌에 배치하는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피터스 연구원님. 일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There are many differences, right? One of which is if they're on Guam, they're solely under American control and so forth.
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괌은 한국보다 전선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동북한의 위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괌에서 출격할 경우 표적까지 도달하는 비행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한국과 같은 곳에서 핵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적의 표적들을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영구 배치하는 것과 순환 배치하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I think those are all options that we need to examine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then have that conversation.
그 모든 옵션들이 미국 내에서 검토돼야 하고 한국과 그런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환 배치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이 위기에 대응해서 이 핵전력을 전구로 이동할 것이란 신호를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핵무기를 한국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실질적인 억제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에서 운영하는 방식처럼 말이죠. 우리는 유럽의 특정 기지에 수십 년간 핵무기를 배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핵무기 배치가 제공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를 역임한 비핀 나랑은 지난주 민헨 안보회의에서 전술핵인 B-61을 한국에 배치하는 건 매우 취약하다면서 핵을 보유한 북한 상대로는 생존 가능성이 낮으며 위기나 분쟁 시 첫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환경에서는 확장 억제가 훨씬 더 생존 가능하고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라고 했고요. 본질적으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죠. 갈로스커스 전 분석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Yeah, so I think Vipin is really a brilliant thinker and I respect his analysis, but
네, 비핀 나랑 전 차관보는 정말 뛰어난 사고의 소유자고 그의 분석 또한 존중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의 핵전력을 전쟁 초기에 먼저 타격할 것이란 가정은 북한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곧 핵 보복을 유발할 수 있죠. 북한이 전쟁 첫날 한국의 핵전력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한반도 밖에 위치한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하게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 그 논리의 흐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이 추적해서 공격하기 어려운 역량들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지지하고 있죠. 많은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고는 보는데요. 단거리 지상발사형 이동식 핵전력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많은 핵 역량이 존재합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섣불리 배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분석을 마칠 때까지는요. 특히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한반도는 핵무기 배치를 기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단순히 북한이 그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런 논리라면 모든 것이 취약해집니다. 그럼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하나요? 주한미군이 전쟁 첫날 표적이 될 거란 이유 때문에 말이죠. 그 논리는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나랑 전 차관보의 분석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답변에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의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요지를 완전히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한국이 현실적으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외교적, 정치적 난관 외에 한국이 극복해야 할 기술적 걸림돌들은 무엇일까요?
I don't think there's a lot of technological hurdles that they need to overcome. I think of South Korea. I mean, you're talking about one of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한국이 극복해야 할 기술적 장애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들은 이미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독자적인 핵 역량을 원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추길 원하는 것은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진정으로 비핵산에 관심이 있고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과거 다른 국가들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득했던 수단과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전 시기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죠. 그중 우리가 일부가 냉전 시기 나토 동맹과 맺은 핵무기 공유 협정 같은 겁니다. 이것은 억지력 차원의 문제지만 동시에 보장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기 있고 존재하며 가시적인 힘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원양어선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수년간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은 자국민의 강제노동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은 22일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실태를 담은 바다에 갇힌 사람들, 중국 인도양 참치 어선에서의 북한 강제노동 폭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2017에서 2023년 사이 인도양 남서부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박 71척에서 177건의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2019년에서 2024년 인도양에서 중국 참치잡이 어선에서 일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국적 선원 19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말리아와 모리셔스 등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원양어선은 인근 항구에 정기적으로 입항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출입국 관리 당국의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배에 옮겨 타는 방식으로 땅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모리셔스 루이스항에 정박한 중국 어선 선장과 북한 국적의 선원 6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선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가 항구에 정박해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인근 다른 배로 옮겨진다고 선원들은 증언했습니다. 이는 선장이나 선주들이 북한 노동자 사용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수년간, 일부는 10년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중국 선박에서 일하는 동안 휴대전화 소지도 금지돼 수년간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못한다고 동료 선원들은 전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인터뷰에서 북한 선원들은 바다에 있을 때 아내나 다른 사람들과 연락할 수 없었다면서 그들은 휴대전화 소지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자국민에게 강제 노동과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t's unfortunately consistent with what the North Koreans have done with their own population in terms of forced labor.
이어 북한의 강제 노동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북한은 노동자 학대, 노동자 권리 보장 부족, 노동자 임금 미지급, 강제 노동 등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회장은 이날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의 최고 전략적 목표는 생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생산 유지하고 엘리트층을 달래기 위해 외화와 사치품 수입이 필요하다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자국민을 착취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egime's top strategic objective is survival. In order to survive, it needs hard currency to produce.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날 BOA에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군사, 무기 문제의 깊은 연관성을 재확인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이런 인권 침해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와 총회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자국민을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인신매매해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대부분의 임금을 정부가 착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노예 노동자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면서 중국이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시켜줬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also a confirmation of the fact that China continues to undermine the very UN Security Council.
시프턴 국장은 북한 노동력으로 이익을 얻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정부들은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 망명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남북 통일에 관한 한국인들의 생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네.
통일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4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데요. 특히 밀레니엄 세대는 통일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각각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통상 1991년 이후 출생한 연령층을 말하는데요. 분단이나 6.25 전쟁 등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뿐더러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이 세대는 23.5%만이 통일이 자신에게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해서 나머지 세대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일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전체적으로도 30.6%에 불과했습니다.
네.
10명 중 7명은 통일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군요.
건데요. 이런 추세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4년 이래 별 변화가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통일연구원 측은 밝혔습니다.
네. 통일이 국가에 과연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통일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은 66.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답변은 무려 92.4%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습 독재 치하에서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이 좋은 일이겠지만 내게는 득이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대다수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에는 이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통일 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에 대해서는 52.9%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요. 네. 이 같은 응답도 역대 최저를 기록한 2019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낮다는 게 통일연구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서 연구진은 통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전체로서 국가와 북한 주민이며 자신은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는 시각이 매우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인식이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시각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반면에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늘어나면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자살률은 증가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0점에서 10점 사이로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매년 조금씩 상승했었습니다. 2013년 5.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8년에는 6.1까지 올랐는데요. 2019년에 다시 6.0으로 하락한 뒤 보합과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4년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네.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예, 소득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소득이 많을수록 만족도도 높아서 월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로 평균보다 0.7 낮았고요.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으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네, 연령에 따른 이 만족도 차이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19세에서 49세까지는 평균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았지만 50살 이상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기준으로 보면요. 38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네.
회원국 중에 한국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이렇게 다섯 나라였습니다.
네. 앞서 자살률이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가장 높습니다.
아,
사실
네.
2000년 이후에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인데요. 한국은 예외적으로 자살률이 계속 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주목되는 건 남녀 간의 자살률 차이가 무척 큰 점인데요. 남성은 10만 명당 38.3명으로 16.5명인 여성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인들의 삶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VOA 라디오를 통해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를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